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깊이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우리가 볼 때에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서로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웃는 사람은 메달을 딴 사람이고, 우는 사람은 그 메달에서 탈락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메달을 딸지 못했을 때에는 울고 또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메달을 딴 사람들은 웃으면서 또 기쁨의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달을 딴 사람이나 탈락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몇 년씩 오랜 시간을 고생을 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해서 메달 한 가지 따는 것에 온 인생의 목표를 다 걸고 아주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죠. 남들이 놀때 놀지 못하고 비지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살아온 그런 운동선수들입니다. 남들은 그 시간에 영화다, 노래방이다, 뭐다 하면서 신나게 먹고 놀고 뛰놀 때 오직 메달 한 개를 따려고 모든 시간과 땀을 거기에 다 투자를 해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젊은 청춘을 오직 메달을 위해서 다 보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생을 하고 나서 메달을 땄기 때문에 지난날의 고생은 다 잊어버리고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메달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생이 아깝고 억울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또 메달 가운데서 또 금메달을 딴그 사람들의 기쁨은 더 크겠죠.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그런 선수로서 인정된 것이 바로 금메달인데, 그 금메달을 땄다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금메달을 딴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저 사람은 고생 다 끝났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바로 올림픽이고 또 운동 경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연습을 하면서 자기 기록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모든 인생을 다 쏟아 부었는데 비로소 원한 것을 다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한 그런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신앙 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달리는 것이라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에는 그 달리는 목표가 서로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리지만은 신자는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가조차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그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는데 그 금메달을 딴그 선수가 받게 된 돈이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금으로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렇게 받게 된다고 하는데 금메달을 한개 따고 나니까 영광과 돈이 한꺼번에 손에 다 쥐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 선수들이 금메달에 목을 매지 않겠냐는 겁니다. 금메달이 이렇게 선수들에게 영광과 돈을 한꺼번에 보장을 다 해주니까 금메달을 한 개를 위해서 수년의 세월 동안 모진 고생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듣자니 어떤 선수는 그 체중 조절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를 못하는 게 너무 참기 어려워서 언젠가는 마음껏 먹고는 다 토해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을 입에 넣고 다 억지로 도해버리는데 금메달 한 개 때문에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순간 사는 것보다는 금메달 한 개 따는 것이 더 낫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금메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늘에서 주어진 그 상에 영광된 것,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늘의 상에 다 두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부름의 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이걸 아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들, 마음껏 돈 쓰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장차 하늘에서 주어질 그 하늘의 상, 이게 더 귀하고 더 큰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만이 그 상을 위해서 지금 잠시 동안의 세상 것은 내가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들이 그 하늘의 상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것, 이걸 전혀 모르고 살고 있고 또 상을 마음에 두고 있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이 하찮은 것이라면은 과연 어떤 선수가 몇 년간씩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런 고생을 다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장 뛰쳐나가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으면서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죠. 다만 그 선수들에게 있어서 금메달이 가져온 영광이 어떠한가, 이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몇 년을 참고 달리고 또 달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실제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 하늘의 상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세상 것은 얼마든지 포기해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뭔가 굳건한 그런 마음으로 주를 지금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그렇지를 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금메달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걸 참지 못해서 먹고 나서 다 토해버려야 되는 그런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소위 그 하늘의 상을 바라고 살아간다는 그런 신자들이 과연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걸 돌아볼 때에 우린 참으로 부끄럽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세상 것도 얻을 것은 다 얻고 또 하늘의 상까지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은 아예 하늘의 상이라는 그런 것 따위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오직 이 세상 것을만 위해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하늘의 상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마음에 굳게 새겨 넣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간 인생은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란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나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게 지나지 않는 것이고 물을 마셔도 단지 목마르니까 마시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한 직장 다니는 것이고 장사하는 것도 그저 돈 벌기 위해 장사하는 여기에 지나지를 않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도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여기에 지나지를 않을 뿐입니다. 뭔가 소망이 없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일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어서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쌍한 사람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는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대한 것은 내가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데 이건 장차 바벨론이 이 맷돌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맷돌처럼 바다 깊숙이 던져져 가지고 다시는 그 바벨론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 자체가 보이지 아니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화려했던 것, 또 바벨론이 사치스럽게 살았던 것, 바벨론이 풍부했던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싶고 부러워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쳐가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본문의 말인 거예요. 22절도 오면은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서 25장 10절부터도 나온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 11절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한 말이 바로 그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했던 말인데 그것과 똑같은 내용의 말이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바벨론 멸망이나 유다의 멸망이나 똑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신 그 방식이나 기준이 세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방식과 기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그 마음 그 기준이 이 세상을 그대로 심판하고야 마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를 심판한 그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심판한다면은 결국 우리들은 유다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심판이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을 하셨겠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안 믿은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유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이 되겠어 미리 안심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을 볼 때에는 제사 잘 지내고 있고 재물도 철저히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를 안 해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 백성이기에 구원은 내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 지내고 재물을 바치고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이 지켜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저 유다는 그것에만 부지런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장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신 모든 이유가 뭐냐면은 유다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증거해라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고 그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잊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은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증거하라고 이스라엘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제물을 바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제사 드렸다, 제물 바쳤다, 율법 지켰다, 그럼 이것을 우리 할 일 다 끝났다 이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내 할 일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삶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율법 지킨다는 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삶의 일부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인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매일 24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시간의 일부를 떼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자로서 내 할 일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과연 나머지 시간은 뭘 하겠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그랬다는 것이죠. 제사나 제물 등 할 것 다 하고 나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은 결국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버린 것이죠.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고 또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면서 그걸로 기뻐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심판해버리겠다는 것이고 유다를 심판하신 것처럼 바벨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의 상을 소망으로 삼고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버는 내 일이 따로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서 달려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도 물론이고 기도도 물론이고 돈 벌고 일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숭모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사람은 결국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신자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여겨버리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준 인생이다, 이런 사실에 전혀 무관하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 여기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 이끌리는 것이 뭐냐면은 22절 23절에 나오는 그대로죠. 검은 것 타고 풍류하고 퉁소를 분다는 것, 이것들은 몽땅 다 잔치하고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요의 상징은 음악입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고 마음이 풍요로우니까 음악으로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기 바쁘고 고달프다면은 음악을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공업자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공업자라고 하는 건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보석이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물건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주는 세상의 어떤 조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맷돌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곡식을 갈고 있다는 것이고 곡식을 간다는 건 역시 잔치하고 즐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결국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 여기에 미혹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도 여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신자로서 할 일이 뭔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땅의 것을 누리는 데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살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마지막 종말 때 징조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하는 이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과연 무엇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의 즐거움들은 결국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장차 주어질 영광과 그 좋은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지금 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마음이 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처지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바벨론과 함께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염두에 둬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린 그런 유다라고 해서 받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온갖 고생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금메달보다 더 귀한 진짜 장차 주어질 그 영광된 것을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포기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끌려갈 때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 좋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장차 주어질 진짜 귀하고 영광된 것을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아예 우리가 불신자라면 억울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왔고 고생을 했는데 장차 주님께서 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통구하고 울 일이겠습니까?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이 연습할 때야 그걸 실감하겠습니까? 실제 경기를 하면서 실제 메달을 놓쳐버렸을 때에 비로소 메달 따지면 못했던 게 실감이 되고 또 아쉬워하고 후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놓쳐버린 메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릴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의 나라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세상에서 잠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는다 해도 얼마든지 참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 순간에도 세상의 성공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행복해할 때에 그래도 신자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의 그 상 때문에 웃고 행복해하고 즐 기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누려야 될 기쁨을 자꾸 이 땅의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할 때 우린 자꾸 세상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망해버리고 심판받을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과 함께 바다에 던지움을 당할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마셔야 될 겁니다. 심판이란 건 그냥 음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건 반드시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당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건지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것으로 이미 부족함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밉다고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를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 깊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죄인인 우리가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자가 되었는가 항상 마음에 상고하고 또 상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면서 부름의 상을 소망으로 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과연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바다에 던짐을 당할 바빌론과 함께 사라질 이 세상 기쁨과 즐거움들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들이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무쪼록 영원할 것이 무엇이고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상고하게 하시고 다시금 사라질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의와 그 사랑에 모든 마음이 사로잡힌 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